에베소서는 교회에 관련된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즉 건물을 의미하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에서 3장은 믿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4에서 6장은 믿음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살폈는데, 그 사람은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1, 2절입니다. 어느 집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붕어빵처럼 닮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주지 않아도 저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구나 하고 알아볼 정도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딸이 너무 비슷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즉 이처럼 가족은 서로 닮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투와 행동과 습관까지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본문의 권면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와 연결되는 최소한의 단락은 지난주 말씀인 4장 25에서 32절입니다. 그런데 4장 25절을 보면 그런 즉이라는 말로 또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 전체, 곧 1장 1절에서 4장 3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외인이나 손,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 자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미메시스인데 모방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즉 모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라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즉 이 모방은 세속 헬라 문헌에서 이 단어는요 자연을 모방하는 화가나 시인 또는 영국 배우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부과된 윤리적 요구들을 나타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용의 용기나 부모나 교사의 좋은 점을 모방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바울도 여러 곳에서 자신을 모방해야 할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는 표현이 사실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개념을 사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자비하심을 자녀 제자들이 본받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곧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 되라고 촉구한 것은 그렇게 놀랍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레위기의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의 백성이 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신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사실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연약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사실 본받을 수는 없어요. 곧 하나님을 모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는요 4장의 마지막 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자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에 대해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품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당해야 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대신 희생당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고 말했을 때 그는 세상적 기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사실 잘 대해줍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떻습니까?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죠. 또한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내 자신이 희생하거나 손해를 봐야 될 경우 그러한 희생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연약하고 악한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아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이니 우리들도 상대편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 때까지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근거이자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감정을 갖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희생적 사랑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건 3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본받는다는 것,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쁜 습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에 깊이 이전 것들이 배어있기 때문에 결코 한순간에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아주 어색하고 오히려 과거의 습성이 더 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절대로 이전의 습성을 따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3절은요,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를 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분을 사게 한다는 것이죠. 구약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율과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만 4천 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이나 그래서 다른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행은 성적으로 이성에 대하여 타락한 태도를 말하는데 사실 사람에게는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성 간의 사랑이 무분별하고 추잡한 방식으로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으로 추잡한 것뿐만 아니라 남을 모함한다든지 뒤에서 수근수근 된다든지 나쁜 모략을 꾸며 남을 망하게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탐욕도 경계하고 있는데 탐욕이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덜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자신이 이렇게 불행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걸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탐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약에 보면 특히 골로새서에 보면 탐욕은요, 우상 숭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는 우리 가운데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버려야 할 세 가지는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입에 올린다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죄를 가볍게 취급하게 되고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도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린 말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악을 많이 행했죠. 말로 남을 추켜 세우기도 하고 말로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말로 남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로 다른 사람을 낮추고 깎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에는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감정을 실어 남에게 이야기하면 독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눈이 멀기도 하고 화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속에 들어있는 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일단 침묵에서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을 조심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4절에서 바울은 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부도덕한 말들에 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신약 성경에서 각각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먼저 누추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음란이나 추잡함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맥에서는 함께 등장하는 다른 두 단어가 말과 관련이 있으므로 음탕한 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바보들의 말을 의미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말을 가리킵니다.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상스러운 농담을 의미합니다.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모두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이런 말을 입으로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의 뜻은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감사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만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한 적은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 빼고 언제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탐욕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음행을 하는 자,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은 자, 그런 사람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쉬워 보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며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여 하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적절히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의 삶과 언어에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음행, 더러운 것, 탐심을 버려야 할 강력한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합니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들, 즉 양심을 속이는 자들,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은 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요, 탐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물질이나 쾌락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을 음행과 더러운 것들에 빠지게 하는 근본 원인도 바로 이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의 대상은 쉽사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 대신 숭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탐욕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부정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쾌락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교회를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꿰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육신이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러도 되고 더러운 일을 행해도 되고 어차피 육신 자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음대로 육신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도 된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꿰매 빠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마치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보레에게 빠져 음행을 저지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저들 역시 육신의 음행과 마음속 탐심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찾아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6절과 7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 부도덕한 일들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는 사람들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거짓되고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죄를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6절에서 헛된 말, 즉 성적인 부도덕과 더러운 일들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되고 공허한 말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부추기는 자들에게 속아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7절에서 말하는 함께하는 자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지금 이곳과 에베소 3장 6절에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과 소유물을 함께 공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 짓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탐욕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버려야 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탐욕을 버리며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